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월요일인데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좀처럼 하기가 어려운 뭐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아마 제 수준으로서는 사실 뭐 어떻게 이 말씀의 그런 그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은 혼돈에 있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은 혼돈하고 아무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이것은 뭔가 하면 텅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 원시 우주와 같습니다. 땅은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내용은 텅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어둠이라는 것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였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뜻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행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유재원 교수 종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유재원 교수의 해석대로 한다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 어떤 어두움, 무질서,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원시 우주를 이렇게 딱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정말 이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아무리 무질서, 텅 비어 있고 어둠이 지배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품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조의 역사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력을 통해서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때 첫 번째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아주 창세기 1장의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셔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주 또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과 이제 유대인의 이 날짜 계산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새벽에서 밤,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진 피터슨 같은 우리 그 신학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하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 이것은 마치 아침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에 우리는 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세상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신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밤에 잠을 잤지만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세상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눈을 뜨는 이 아침에, 이 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 이 우주 속에, 이 지구 속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탁해졌던 공기가 맑아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워진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일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죠.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상태가 어둠, 무질서, 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것은 뭔가 하면 쉽게 생각한다면 대기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은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궁창을 두셔서 물을 이렇게 물과 물로 나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8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제 김정한 교수라고 우리 연대 아마 그 지질학과 교수인가 그 우리 신앙이 좋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창세기에 대한 책들을 보면 요즘에도 아마 그 많은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마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하나의 슬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있다면 지구 이 대기권 아래 물이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십니다. 바다에 강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이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궁창 아래 물은 이해가 되는데 궁창 위에 물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김정한 교수라든가 이런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대기권 밖에도 마치 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처럼 생각하시는가 하면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보일러라고.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물이 데워져서 이렇게 방을 뜨겁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대기권 밖에도 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 북극이라든가 남극에도 따뜻한 지방에 그런 어떤 동물, 식물들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어떤 밖에서 뜨거운 태양들이 올 때 그것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물들을 이렇게 보일러처럼 데워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골고루 유지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정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파괴가 되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재미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전 지구상에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려면 물의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의 양이 새벽부터 지금 정신없겠으니까 죄송한데 물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의 양이 최소한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 전체 평면의 이 넓이에다가 최소한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만큼의 물이 나와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와 이 모든 것도 비가 오려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 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로 와도 전 지구상에 이 전 지구를 정말 모든 높은 산을 덮을 만큼의 수증기 양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신화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아 홍수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만 또 어디 합니까? 땅에서 물이 물 속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궁창 아래 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궁창 위에 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깨트려지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최소한 우리 노아 당시만 해도 뭐 600살, 900살 살다가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줍니다. 아주 그냥 급속하게 죽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육식을 허락하시거든. 육식을 먹은 게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우리 창조과학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이때 궁창 위에 물이 다 이렇게 퍼부어져서 이 지각에 뭔가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오늘날 같은 일종의 오존층과 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층이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김명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느냐? 나누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그것에 이름을 붙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셋째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제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제 지구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물이 없어진 곳은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물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느냐?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셋째 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 날 하신 일이 무엇이죠? 이제는 물을, 천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와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 때 무슨 일을 하셨죠?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 혼돈한 그 무질서의 상태를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질서의 상태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땅에서는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다와 땅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도 그분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풍성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있는 바다에 물이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최소한 100m 정도라도 옮기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바다와 땅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100m만 밖으로 옮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100m 옮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땅과 그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는 걸 통해서 바다와 땅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3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채우시는 일을 합니다. 질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역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다음에 드러난 땅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마치 정원처럼 가꾸셨습니다.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그 땅을 하나님은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5절 말씀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제 4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시간적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좀 오래된 책인데 혹시라도 좀 딱딱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된 분이시지만 그분이 쓰신 창세기의 시공간성,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시공간,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시간적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섯째 날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또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이었던 공간의 질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으십니다. 하늘에는 새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소위 고기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절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짐승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다 하셨어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마물을 창조하실 때 어둠, 무질서, 텅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6절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누가 관리하도록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소위 문화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9절에는 온 지면에 심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사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자기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누구냐? 짐승도 아닙니다.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과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하나의 그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여기 좀 더 확장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동의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제 역할들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만물을 관리하고 이 천지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날 우리가 새벽에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를 말씀을 나누어야 어쩌면 뭐 제대로 나눌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에 빛을 창조해 주시고 무질서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텅 비어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빛을 창조하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속에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꺼내야 될 것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룩한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그분의 부요하심, 그분의 풍성함을 오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때로는 답답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절망, 모든 장애물들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빛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시고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의 가정,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맡은 사업장,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속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제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 모든 맡은 일, 섬김, 교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